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소망을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바벨론에 흩어진 남은 자들을 향해 처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7절에서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현실을 볼 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망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이미 무너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다들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자면 유다와 베냐민 종족으로 구성된 남유다 중에서도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연약한 자들만 겨우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들 통해서 에브라임의 자녀로 삼으시고 처녀 이스라엘로 부활하게 하실 거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현실 속에서 그들은 피지배자 신분이었습니다. 지배를 받는 입장이었죠. 강력한 바벨론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부활을 입에 담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정복자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었죠.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더욱 당당하게 이방인들을 향해 소리치십니다.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지배자들의 틈 속에서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던 남은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들아 멀리 섬까지 내 말을 전파하라. 너희가 흩어졌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내가 모을 거야. 내가 목자가 되어서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고 계시니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 지배를 받으며 조용히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꾹 참고 지내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다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약한 자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을 구원하시는데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어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할 거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아서 근심이 없을 거야.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강권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강한 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어떠한 강력한 군대도 물리치시는 강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13절에도,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처녀와 청년과 노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데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12절과 13절은 같은 말씀을, 사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문구이죠. 소위 극대화하는 문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두고 소망의 극대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자라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소망의 능력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소망을 배우는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라마는 나중에 예레미야 40장 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중에 거쳐가는 장소이죠. 슬퍼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종족의 어머니들을 대표하여 라헬이 그 자식을 놓고 애곡하고 있죠.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녀의 슬픔은 매우 깊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만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시고는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계속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남은 자들을 향해 소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따라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더욱 강한 자를 만날 때가 있죠. 이스라엘과 같이 더욱 강한 자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은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소망을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때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징벌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죠. 하지만 에브라임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서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다 같이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며 기도하는 에브라임을 두고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그를 깊이 생각한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으셨던 음성이기도 하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어제도 함께 에브라임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만 에브라임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죄를 지으며 열방에게 멸망당할지라도 그와 같은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나는 그를 깊이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녀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소망을 배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과 2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반역한 딸아,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창조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새 일을 창조하신다는 소망을 품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아침에 방황하는 영혼이 길을 찾으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영혼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소망의 능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